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좀 짧아요. 그래서 비유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추려진 것 같이 몇 개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비유라 할지라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핵심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비유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쓴 글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야기를 하듯이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하고 적어놨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짧고 아무리 내용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반듯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목이 은밀히 자라는 씨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비유가 세 개가 담겨져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도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주 길게,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까지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읽었던 은밀히 자라는 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은밀히 자라는 씨는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그냥 네 개 구절로 네 절로 그냥 짧게 지나가고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 속에서 뭐 어떻게 돼서 씨가 이렇게 삐짓고 나오고, 그리고 땅 위로 흙 위로 그냥 발아가 되고 거름은 뭘로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은밀히 자라는 그런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종을 한다든가 추수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단순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가 하면 농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에 있는 비유를 읽으실 때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무엇일까? 예,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그 장소적인, 물론 천국이 그렇다고 이렇게 좌표 찍고 가는 GPS 갖고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장소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스리는 주권자가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읽어본다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일반 개인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가 되었든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성장이 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갓난아이와 같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내 힘으로 자라나나요? 물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애가 둘이 됐든 넷이 됐든 여섯이 됐든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나. 우리 어른들 그랬어요. 그래서 애기 많이 나라고들 그랬거든요. 물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어르신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키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부모가 우리 키웠어요. 그거 부인하면 불효자죠. 부모가 우리를 키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를 놓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두 주 전에 장로를 피택했습니다. 장로를 피택하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성숙한 교회가 되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로를 피택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더욱더 겸손하게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월 달을 우리가 감사의 계절, 추수의 계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씨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겨자 씨를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인데 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고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유는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농부가 거름을 몰르 쓴다. 그리고 파종은 몇월 며칠 날 한다. 뭐 추수는 언제 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씨를 뿌릴 때에도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7절에 가서 씨가 나서 자랐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28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맺었더니 낫을 댄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 요점에서 이 비유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자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네. 농부는 필요 없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마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마가복음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대체로 이 비유가 아주 단순하게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씨가 자랄 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땅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 요즘은 알아요. 요즘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뭐 내시경 하는 것처럼 이게 스코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큐 저기 막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요즘은 알아요. 요즘은 알지만 이때 당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땅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것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울지요. 울면서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의 탯줄로 호흡을 하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자기 허파로 숨을 쉽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의사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의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지켜봤으니까 알아요. 아, 밖에 나오면서 응애하고 울면서 호흡을 자기 폐로 하는구나. 이렇게는 아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을 누가 짜놨어요? 이 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몇월 며칠 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그냥 클릭 딱 하는 순간에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에 응애하면서 자기 허파로 숨을 쉬느냐고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은밀히 자라고 있는 거죠. 그 은밀히 자라고 있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 씨앗의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농부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농부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인내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린 다음에 얘가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거 못 기다리고 뒤집어 파고 해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는 이제 내년엔 다시는 안 할 예정인데요. 한 2년 동안 토마토를 키웠어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우리 곽동원 선교사님이 묘종을 줘서 그걸 가지고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제 아내가 뭐 조그마한 그 토마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아주 조그만 토마토 있어요. 방울보다도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쭈글쭈글해서 안 먹어서 쭈글쭈글해져서 버리려고 했던 것을 그냥 심었어요. 근데 얘가 나는지 안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째로 넣었어요, 우리요? 잘라서 안 넣고 통째로 넣기도 했어요? 그냥 물만 줬어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났는데 그거 못 참고 뒤집어 팠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삭이 나는 그 과정을 이 농부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 하니까 장로님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들입니다. 여기서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제가 굳이 한다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멀리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비행기 안에 계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든 물 한 모금을 마시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니까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텔이니까 뭐 갬블도 있고 슬롯머신도 있고 포커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고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훔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화딱지가 나서 아이들을 막 때리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심지어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 농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기서 자고 깬다라고 하는 이 말, 농부가 그러면 놀고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절대로 놀고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돌보는 분들은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내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은밀히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세는 인내 가운데.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씨의 결과예요. 이거 유명한 말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열매는 씨의 결과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서 모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넓게 보자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은밀히 잘하게 하시잖아요. 최종의 열매는 언제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알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확신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이루실 줄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분명하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결과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이렇게 써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오늘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1년 내내 고생만 했는데 사장이 대해주는 것은 짠돌이처럼 월급도 안 올려주고 이래서 아 나는 당했어 그리고 뛰쳐나오면 안 돼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 말은 직장 생활 옮기지 말고 거기에 죽을 때까지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참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는데요? 여러분이 비를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 중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인내를 못해요. 여러분 인내 잘 아십니까? 인내의 부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사님 아무개는 잘 참던데요. 예, 잘 참는 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인내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인내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인내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은 것은 안 참아요. 안 참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인내 그리고 견디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아주신 거예요.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견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겨나갈 때 여러분이 좋은 것만 있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귀에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하고요. 내 가슴 속에 비수를 꽂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키울 때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신 적이 있으시죠? 아, 없으신가 보네. 아무도 대답이 없네. 안 쫓아냈다고 칩시다. 근데 쫓아내겠다고 그런 말 해본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호적에서 팥버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파셨어요? 아니잖아요. 참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20살 후반이 되고 30살, 40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기 듣던가요? 안 들어요. 아, 때로는요, 치사할 때가 있어요. 뭐 좀 해달라고. 뭐 핸드폰이 뭐가 안 돼갖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가르쳐 줬는데 또 그런다고 쓸데없는 거 만져갖고 그렇게 됐다고 궁시렁 돼요? 안 돼요? 궁시렁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 나 또 내 돈 주고 새로 살 거야.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만 봐줄래? 그러십니까? 봐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치사해서 자기 아들, 딸한테 물어보시나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애꿎은 목사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참는 거잖아요. 그게 참는 거잖아요. 눈에 거슬리는데도 참잖아요. 왜요? 참아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왜요? 참아야 하니까.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니까 씨를 뿌렸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내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이 농부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같이 나갑니다. 아이 뭐 오늘 안 나가도 되겠지. 오늘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싹이 나는 것을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나갑니다. 그 옆에 이상한 놈들이 나오게 생각하면 잡초 같은 게 나오면 다 뽑아버립니다. 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은 인내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아 발아가 되겠구나. 싹이 나오겠구나. 아 줄기가 자라겠구나. 아 꽃이 피고 벌이 날라오겠구나. 그러면서 수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추수해야 되는구나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추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할 때 자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여왔던 그 공로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들여왔던 모든 노력을 생각하니까 배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옆집한테 한 번 더 소개해 주고 싶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지금 벼가 이렇게 누워가고 있는데 한번 와서 보세요. 야, 요번 달은 못 가겠다. 다음 달에 오세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런 농부 있어요? 때가 되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도 견뎌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들로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이상한 결정으로 국회에서 시의회에서 주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즉 성장에 가는 일이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은밀히 자라는 이 씨는 하나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 은밀히 자란다라고 하는 이 씨의 비유가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그냥 자라고 있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씨를 딱 들어가지고 훅 불었더니 뿌리가 훅 나고 열매가 훅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로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가 성숙해 가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한순간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잠깐만 곁길로 나가면 제가 지금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냥 사람의 표현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세 번째 개척이거든요. 세 번째 개척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가요 훅 하고 사람 숫자가 늘어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훅 하고 늘어가지고 뭐 교회 건물 사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성숙했느냐? 그러니까 숫자적인 양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함이 딱 같으냐?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숙함은 시간이 걸려요. 은근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꺼번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숙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그때에 더 성숙해 가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견디고 있었고 도닥이고 있었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 성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목사님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에서 교훈 승리는 확고하다. 추수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결정된 그 순간은 확실히 도래할 것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찬란함 속에 드러날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추수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즉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결정된 그 순간 언젠가는 추수를 하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찬란함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찬란함 속에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을 겪어간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찬란함 가운데서 교회의 성숙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낯을 쓰라는 거예요. 왜? 곡식이 익었으니까. 이 말은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죠. 열매를 얻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추수할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힘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에서 주의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내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내 눈에 보기에 안 된 것 같고 함량이 미달되는 것 같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도 저거 목사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러실지도 몰라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조금 더 가야 되겠네. 아직은 멀었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뽑아버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모자랐다고 여러분 저 뽑아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모자랐다고 제가 여러분들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그래서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날, 그 심판의 날,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